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오늘은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말세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이 50일 동안 그 오순절의 축제 동안 언제쯤 성령이 임할까 기다리다가 그들에게 어떠한 성령님의 인자하심에 어떠한 뜻이 있어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한 곳에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한 일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바람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온 집에 가득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머리에 앉아있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막 긍정적이 되고요, 기뻐하고요, 얼굴이 밝게 빛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밝게 빛나고 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에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한번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회는 우울합니다. 세월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막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음란의 세기가 되어버렸고 온갖 죄악과 그 거짓과 그 죄의 병파가 온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제가 한번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요즘에 그 관심사병이라고 해가지고 좀 성격이 이상하거나 좀 우울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관심의 대상으로서 특별히 잘 보살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총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자살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서는요 명령에 따라서 그냥 복종하고 자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평화장로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1시간, 2시간이고 그런 관심사병을 여기다 갖다 놓고 다 여기 가사 보고 다 음악에 맞춰서 찬송해!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뜨겁게 찬송을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땀이 뻘뻘 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야 세 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부르짖읍시다 하고 그러면 또 같이 주야 세 번 하고 기도하면서 한 30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근심 걱정 우울증 두려움 염려 신경쇠약 다 사라져버려요.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콧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그러면 군대 생활도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나를 불러다가 전도사로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이걸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여인하고 헤어졌던지 집에 어려운 일이 있던지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내가 위롭게 자랐던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좋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그 최초로 성령의 세례가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졌다. 능력을 입게 되었다.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히 베드로는 비겁한 자였어요. 나는 저 사람이 주님인지 난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님의 저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너 저 예수 제자지 내가 같이 있는 거 봤어. 야 여기 예수 제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비겁쟁인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불구같이 임했을 때 이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용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설교한 게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성경에 보면 하늘 안에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각종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 이 베드로와 120명의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막 찬양을 합니다. 성령으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찬양이 영어로 막 찬양이 되고 불어로도 찬양이 되고 독일어로도 찬양이 되고 그래가지고 각종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찬양을 듣는데 같이 자기들도 찬양으로 막 휩쓸려가지고 황홀경에 겨워가지고 성령의 찬양을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실을 보고서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같이 그 찬양에 흡입되어져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아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온 역사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와 같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네. 손을 들고 막 이상한 어른을 하고 혀꼽을 하지는 소리를 하고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취했나 봐 하고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망나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어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새 3시입니다. 3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와 한국 시간은 6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오전 9시입니다. 이제 겨우 9시인데 어떻게 술을 취하겠습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이 구약에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였던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에서 21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Acts chapter 2 17 through 21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세에 이제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실 때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영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이제 말세가 다가올 것이고 그 말세에 막 하늘이 막 핏빛이 되고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이 세상이 없어지는 놀라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할 것과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영광의 몸으로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건을 다 예언한 것이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성령이 충만 임하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에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임하는 걸로 바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요엘 선지자의 원래의 그 텍스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말하니 요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말세에도 아니에요. 내 영을 쏟아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 그 텍스트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세, 이 베드로는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오순절날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온 육체, 온 육체라는 말은 이 세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말세, 말세가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말세는 같이 붙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불사르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하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괴기를 깨뜨려버리고 사탄을 십자가에서 못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제압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생각을 다 부숴버리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무담이 없느냐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비전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령이 관통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다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의 그 간악하고 간교한 그 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땅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음란한 죄, 뭐 자살의 죄, 우울증의 죄, 뭐 각양각색의 죄를 짓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 위의 피조물들의 위에 군림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간교하게 이 세상의 문화에 개입합니다. 영화에 개입합니다. 인터넷에 개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악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지옥에 갈 것들에 대해서 막 즐겁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간교한 그 계략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포르노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빠져버리고 게임에 빠져버리고. 제 친구가 지난번에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터넷에 게임기를 만드는 사람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완전 게임기에 빠져서 인생이 망쳐지고 있다. 그 정신세계가 다 썩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 죄의 세계에 사탄의 추종자의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아홉 가지의 그 품성이 우리 안에 생겨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30년, 40년, 50년, 이제 70년까지 다니고 지금은 막 80이 되고 90이 돼가지고 이제 허리가 꼬부러져 죽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9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의 마음에 거짓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고 고집이 있고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혈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지고 제너러스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희락, 희락의 열매, 기쁨이 생겨요. 슬플 때도 기뻐합니다. 아 잠시 이거 고난, 이 고난도 지나가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 저것 때문에 걱정, 두려워하고 또 우리 권사님처럼 그냥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잘 키워보려고 이 집 팔아서 돕고 저 돈으로 돕고 이렇게 돕고 인간으로 하려고 해요.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의 열매 여러분 꼭 내 안에 달라고 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기도 모델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내가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9가지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주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탄이 관영하는 마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가 헤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신다. 막 대홍수가 나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갈증을 가장 느꼈을 때가 아마 저 플러튼과 웨스트리치 나브라 산동네에 우리 교회 평화의 소식지를 들고 하루에 한 200가정씩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토탈 한 2000세대를 직접 방문했는데 아침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화씨 100도가 돼도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집집마다 코리안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그 집을 방문하고 두들기고 우리 교회 메시지를 주었어요. 정말 갈증이 너무 갈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막 냉면집에 먼저 갔는데 그 집이 또 너무 빨리다고 냉면 오픈을 안 했는데 참 밉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막 시원한 냉면을 먹고 싶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갈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갈증이 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시원한 아이스에 얼어. 그러나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 아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물론 집에 와서 막 컵에다 아이스 넣고 막 벌컥 긁고 마셨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빠져있는 사람들,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 알코올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음란함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터넷에 빠져서 말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해보세요. 내 영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컴퓨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게 컴퓨터가 희한하더라고요. 특히 인터넷이 막 거기에 자기의 정신과 그 노력이 집중되어지면 그만큼 피곤하더라고요. 그 끈끈하고 답답한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세에 내가 내 종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정말 먼지로 턱턱 숨이 막히고 영적인 숨이 막히고 막 갈급하고 막 사막에 막 150도 되는 그와 같은 곳에 있는 그와 같이 메마르고 고갈되어진 인생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부어준다는 말은 쏟아지는 것, 막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 병렬 규절이 이사야에서 32장 15절에 있는데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또 이사야에서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데 성령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상에서 부귀를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돈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삶의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겉으로만 솔로몬이 말한 대로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찾아보았다. 그러나 웃음도 헛되고 부귀도 헛되고 영광도 헛되고 그리고 쾌락도 헛되고 다 헛되다. 왜? 거기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고 싶다고 해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은 그 절박한 그 자기의 영적인 존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를 성령 충만한 성령 집회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 팜데일에서 그 사막 지역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도 아마 거기는 100도, 화씨 100도 될 거예요. 막 더 뜨거울 때는 105도, 110도도 나갑니다. 그 사막 지역에 보이는 것은 황무한 그 광야예요. 거기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드라이해져요. 드라이해지고 그리고 고독해요. 사람이 고독하면은요 두 가지예요. 정말 거기에서 영적으로 다듬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한하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장착한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 타락해요. 거기에서 혼자 그 고독을 이기기 위한 인간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그 팜데일 때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산속에 가서 매일 저녁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1시쯤 오고, 그게 이제 저의 라이프였는데, 그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아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 하고 싶더라고. 뜨겁게 찬양하고 죄 부르짖고 싶더라고. 그래서 웹사이트를 막 찾아봤어요. 이 남과제 유명하다는 큰 교회 찾아봤는데 아, 금요교회도 집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갈급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평화장로교회에서 뜨겁게, 그래서 사실 저는요 8시부터 금요일날 우리 8시 반에 시작하지만 8시부터 거의 9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저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 적었을 때부터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만명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진동하는 교회가 되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을 가차없이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포하는 그 교회가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말한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오고 저 이란, 뭐 이라크, 그 다음에 저 뭐 이탈리아 막 여러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하늘 아래의 각국으로부터 자기들이 알던 모든 나라에부터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육체는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의미는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자고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받고 구원받고 능력있게 사탄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열망의 그 비전 속에서 우리 평화장로교회가 함께 동승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들이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근데 여기에 예언은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이 설교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큐티도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해야 할 바로 내 앞에 있는 할 일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요. 아 이렇게 하라는 거,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문제에, 이 문제에 있는 막 내 옆에 문제에 있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어드바이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갈 바에 대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예언은 달랐죠. 하나님이 특별히 몇몇 소수의 선지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미래에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언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과 환상은 같습니다. 부분집합이에요. 환상이 예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미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이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예 주님 왜 부르십니까? 네가 지금 저기 그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눈을 떠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아니 사울은 막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지금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왜 그놈의 뭐 눈을 떼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사울을 크게 내종으로 쓰려고 그렇게 만난 거야. 빨리 가서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환상 중에 주님의 계시함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도하고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눈을 뜨라고 했으니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니 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의 눈이 떠질지어다 하니까 눈에서 막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물리적인 큰 힘이 압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질 정도로 눈이 아팠다는 거죠. 그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환상으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야 너 저기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 있는데 거기에 가봐라.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아 막 온갖 그 더러운 그런 벌레들이 그 보자기에 싹 쌓여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아니 주님 저는 이것을 못 먹는데 그래도 먹으라 내가 깨끗하겠으니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환상 중에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주님이 설명을 했냐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 백성들에게 종족을 다 떠나서 전해야 되니까 너를 만나러 오는 이방인을 만나라. 그렇게 해서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환상 중이었어요. 환상 중에. 이 환상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일종 환상.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꿈을 통해서도 저는 꿈을 두 종류로 꿉니다.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는 어떤 경고를 할 때 꿈을 꾸시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어떤 이기심에 빠져있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에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 제게 뱀을 보여줘. 독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나콘다에 이거는 아나콘다가 보였다면 막 기겁을 하죠. 그러면 일단 금식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금식하고 기도를 하루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정면으로 도전하죠.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시고 나라에 가면 긴장하게 만들어요. 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너무 지금 우리 평화장로교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꿈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막 미워하는 마음 있고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마 막 하나님이 경고를 할 건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 평화장로교회 나의 인생 모두를 다 바치고 싶거든. 지금 내 영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마지막 55세인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가는 인생에 내 인생 모두를 우리 주님께 올인하고 싶다. 우리 평화장로교회 올인하고 싶다. 그게 내 인생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기도할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아 기도하니까 마음이 또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 역사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아 이대로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평생 동안 기도만 하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령이 역사할 때의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당시에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오순절 다락방에 방언이 임하는 것을 보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저게 어찌 된 일이냐, 저게 무엇이냐 하면서 같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들이 유대인인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찬양할라지 하면서 같이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내 종이요 내 여종이요 내 남종으로 불러주신다. 그래서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지금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 종이요 내 남종이요 내 여종이요 내가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말세까지 연장을 시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봐요. 라이트인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까지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세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세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인자가 돌아올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그때 그 환난이 있고 세상에 환난이 있고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또 베드로 사도는 하늘이 다 풀어서 없어진다. 전체가 다 변화가 된다. 놀라운 지각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날씨 덥네 뭐 안에 불평하지만 그래도 태양이 뜨겁게 펄펄펄 타주니까 태양빛 덕분에 지금 지구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에 있는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에너지 덩어리를 탁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 타는데 영원히 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질로 피지컬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만년, 하나님이 얼마의 분량만큼 타게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10만 년 타게 할 수도 있고 뭐 100억 년 타게 할 수도 있고 그만한 엄청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태양은 에너지가 점점 고갈됩니다. 그러면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태양이 열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식어서 이 지구처럼 땅덩어리로 변해버렸을 때, 그러면 이 지구와 이 지구에 가까운 모든 것은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태양계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말은 예견되어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범신론이니 뭐 자연이 스스로 돌아간다 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이 징조와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게 말세인데 그 말세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데 그 말세를 상징하는 사건이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다. 성령이 함께 말세를 향해 가면서 이 세상의 마무리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너희는 지금 깨어있어야 된다. 이제 말세가 시작되어졌다. 그 말세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세에 대한 간단한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천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 이 땅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을 펼치기 전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격파하고 천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를 통치한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이에요. 무천년이라는 것은 그 천년이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사탄을 짓밟았고 사탄은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제한을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지금 천년 왕국이고 이 세상이 극도로 악해질 때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의 논리인데 어쨌든 주님이 오셔서 악의 세력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대로 하늘이 풀리고 해가 없어지고 모든 별들이 막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질서의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공만 나타납니다. 그 허공에 큰 그 보좌가 앉아있는데 거기에 흰 세마포를 입은 우리의 주님이 딱 앉아있습니다. 그 보좌는 크고 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때 바다 물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은 바다가 죽은 사람을 내놓고 땅 위에서 죽은 사람은 땅이 입을 열어서 죽은 사람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우주의 이 지구의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수많은 뭐 5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했을 때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타오릅니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크고 그 크다는 것은 극심하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희다는 것은 아주 정의롭고 정직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의 양식이 행위의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을 딱 열 때 그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싹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죠. 뭐 그 사람들의 행한 건 다 죄악이잖아요. 예수님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에게 불꽃 같은 눈치로 저기 보이지? 저 벌벌 타는 저 유황불 지금 막 마그마가 펄끌 끓고 있는 그것으로 떨어져라 할 때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심판받을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하나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의로운 세마포 옷을 그냥 우리 믿는 자에게 탁 입혀줘요. 이것이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요. 인풋 할 때 여러분 뭐 집어넣다 하잖아요. 근데 임퓨테이션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리니 그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주인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로움의 하얀 세마포 옷을 그 성도에게 임퓨테이션 입혀준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탁 섰습니다. 예수님이 탁 봅니다. 뭘 봅니까? 너는 옛날에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 그거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의로움의 옷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 기쁘죠. 네가 나를 믿었구나. 나의 공로를 믿었구나.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않은 그 죄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주상을 다 보여주고 악한 자들아 저 영영에 타는 지옥불 속에 떨어질지어다. 거기에서 사탄과 짐승과 그 사탄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이를 갈며 뜨거워 고통당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끝냅시다. 17절부터 17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베드로는 급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은 이제 말세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어로운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지금 불러라, 지금 불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언제 지옥 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현재예요. 지금 영원히 현재 지금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의 죄악이 다 무너져 내리고 어두운 생각, 죄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다 예수의 능력으로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장 위에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찬송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고 성령이 주신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저들이 다 갖추어서 이 세상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가는 영혼에게 아버지 한 줄기 생명의 생수로 아버지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